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진행을 맡은 김현숙입니다. 한 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경기 종합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선행 종합지수는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아보는 수치인데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선행지수를 내놨습니다. 이름하여 임신 건수 지수인데요. 연구 결과 임신한 여성 수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감소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은 경기 침체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전 임신 건수가 명확하게 줄어드는 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7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전문가들은 아무도 침체가 올지 예측하지 못했고 경영 리더들도 첫 몇 달간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수개월 전부터 임신 건수는 줄고 있었다는 거죠. 임신 건수가 줄기 시작하고 6개월 안에 경기가 침체됐었다는 사례는 2007년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한 가정이 자녀 계획을 세울 때는 가정 경제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육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또 가정 경제는 국가 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런 만큼 이 정부가 경기의 흐름을 제대로 읽는다는 건 나라 살림에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요. 임신 건수가 이 선행 지수로서 유용한 자료로 쓰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수첩,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 풍경,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잭슨 5의 노래입니다. I will be ther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 8배. 운전 중 졸음이 쏟아져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졸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자동차라면 1초에 28m를 가게 되니까 정말 눈을 깜빡하는 순간 그 결과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마침 미국 자동차협회 AAA 산하 교통안전재단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미국 내 교통사고에 관한 섬뜩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방교통부의 공식 집계보다 무려 8배나 많다는 겁니다. 졸음운전 사고가 교통부의 발표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은 일찌감치 있었지만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하네요. 조사는 운전자 약 3,600명의 자동차 안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몇 개월치 영상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기간 중 이들이 낸 사고는 700건에 달했는데요. 이 중 10%가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통안전재단 측이 졸음운전 사고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 사고 직전 1분에서 3분 사이에 얼마나 운전자가 눈을 자주 감았는지를 조사한 건데요. 이 사이 12% 이상 눈을 감은 경우를 운전자가 졸린 상태였던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재단 측은 운전자가 운전 전 24시간 사이에 적어도 7시간의 수면에 취하지 못했을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수면이 모자랄 경우에 사고 가능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 7.2%.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건 누구나 아는 건강 상식이지요.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면서 흡연자들은 이제 담배를 피울 장소를 찾는 게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의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립질병예방센터 내 건강통계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성의 7.2%, 그러니까 14명 중 1명이 임신 중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건강통계센터가 2016년 출생증명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건데요. 임신 중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신한 여성이 흡연할 경우 여성 자신은 물론이고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장애아 출산과 조산, 사산, 저체중아,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임신 여성의 흡연율은 주별로 큰 차이가 있고 또 인종이나 나이, 교육 정도 등에 따라서도 상당한 편차가 있었는데요. 인종적으로는 히스패닉계가 아닌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이 16.7%로 가장 높았고 아시안계가 0.6%로 가장 낮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살에서 24살 여성의 임신 중 흡연율이 10.7%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취재 내용을 기자와 편안하게 이야기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시간인데요. 먼저 이번 주 한반도 주요 소식 머리 기사로 정리합니다. 2월 26일자 보도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미북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국은 대화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 27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내비친 것을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축했습니다.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28일자 보도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입장을 내놔야 가능할 것이라고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으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1일자 보도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영해에 들어오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코피 작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미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던 리시 의원은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수장을 맡고 있는 선전선동부의 철저한 통제와 검열로 북한의 프로파간다가 과거보다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편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뉴스 헤드라인으로 잠시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이 북한의 프로파간다, 이 선전 전력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셨거든요. 어떤 네.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네, 뭐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끝난 평창 겨울 올림픽을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북한이 이제 여러 대표단 김여정 등을 비롯해서 여러 고위급 관리들 또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해서 대대적인 평화 공세를 펼쳤는데. 처음에는 외신들 특히 한국 언론들이 관심을 좀 보이다가 예. 나중에는 그런 관심보다는 오히려 북한 대표단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단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그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한국에 사는 3만 천여 명의 그 탈북민들을 외신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북한이 감옥과 같은 국가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몇 년 전에 발표했던 북한인권 보고서 내용도 자세히 전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 또 북한의 프로파간다, 그 선전선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외신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그런 역설적으로 그런 계기가 됐었죠.
예.
비근한 예로 그 미 MBC 방송, 그 올림픽 그 전담 방송이죠.
예.
그 MBC 방송이 2월 28일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북한이 이 올림픽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선전선동을 한 게, 선전전을 펼친 게 아니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3월 1일 현재 한 2600명 정도가 이제 인터넷에서 투표를 했는데 60% 정도가 맞다, 북한이 그 선전전을 올림픽을 통해서 펼쳤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는 응답 20%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 가운데 김여정이 특히 관심을 끌었거든요. 일부 매체들은 이 김여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이 백악관 고문인 이방카 트럼프를 비교하면서 가십성 기사를 쓰기도
예,
했는데
예.
특히 김여정의 직책이 주목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김여정을 소개할 때 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당 중앙이 부부장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김여정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온다고 발표하기 전에
네.
그 통일부는 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예.
사실 그 맞는 게 그 김여정은 이 선전선동부 이제 부부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마침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이 김여정의 직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면서 김여정은 선전선동부의 수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all, American people should all remember that Kim Yo-jong is the head of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김여정이 그 당시에 이제 김여정이 그 평창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김여정이 북한 선전선동부의 수장임을 미국인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예.
그 말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 등 미 고위 관리들이 북한 정권이 평창올림픽을 그 납치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북한의 실태 또 북한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강조를 한 거고요.
예.
그런가 하면 미 터프트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이성윤 교수는 김여정은 일반적인 젊은 여성이나 뭐 전통적인 공주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인권 유린과 검열로 블랙리스트 그 제재 명단에 올린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여정의 주요 직책은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발언과 정보의 자유 권리를 계속 허용하지 않게 해서 그녀의 가족이 누구와 견줄 수 없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영구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국 언론들을 보면요. 아, 백두혈통의 첫 방안이다. 이 점이 또 참 많은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좀 잘못된 표현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예.
이제 백두혈통 하면 이제 백두산,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42년에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주장 때문에 이제 백두산 그런 이제 그 백두혈통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여러 이제 비밀 문서 공개 등을 통해서 김정일은 1941년 2월 16일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근교 부야츠크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제 뭐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죠.
예.
이 지역은 당시 소련 극동군의 정찰 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김일성 주석이 중국 공산당 그 소속으로 동북 항일연군에 배속되어 있다가 그 빨치산 활동을 벌였고 1940년경에 이 하버로크스크의 소련군 영내로 이 옮겨가서 그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거죠.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뭐 백두혈통이다 이런 말도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게 이제 지배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김여정 부부장 이끄는 선전선동부 어떤 곳입니까?
네. 그 한국통일부는 이 조선노동당의 영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사상 생활 지도를 전담하는 부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안에 있는 모든 교양, 예술, 신문, 언론, 출판 등의 전 분야를 통제하고 검열하는 핵심 부서란 얘기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난 1947년에 그 보고한 이제 보고서를 보면요. 북한이 이미 당시에도 선전부를 가동하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북한의 선전선동부는 이제 그 외세를 비판하고 이제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김일성을 지칭하는 그 태양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라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당시에는 좀 반대로 소련의 개입을 두둔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 CIA 보고서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막는 게 핵심 임무였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북한은 소련과 이제 절친한 관계였고 소련의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을 두둔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게 그 북한 선전부의 주요 임무였다는 설명입니다.
예.
당시 그 북한 선전부 활동을 보면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서 세계에 1948년에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이제 우리 편이다. 뭐 이런 뭐 주장을 했었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소련은 1949년에 첫 핵실험에 성공을 했었죠.
예. 이 선전 선동부가 이 사실상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나팔수 뿐 아니라 외부 정보가 북한에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역할, 또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네네.
거기 수장이 김여정이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 이 북한에서 큰 산불이 3주 이상이나 계속됐는데 북한 언론들은 모두 잠잠하다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북한 선전 선동부가 통제하고 검열하는 건데요. 이제
네.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죠. 저희 VOA 방송이 그 지난 2월이었죠. 위성 사진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 함경북도 경원 지역에 아주 큰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3주간 이제 계속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이제 지난달 8일에 처음 포착을 해서 25일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근데 이 대규모 산불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나면 뭐 정상적인 국가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현장에 이제 기자들을 보내서 자세히 이제 보도하는 게 일반화된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북한은 이제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예. 자, 산불 하니까 몇 달 전에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던 초대형 산불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평양 면적에 해당하는 1,100제곱킬로미터를 모두 태워서 이 캘리포니아 현대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사고였는데요.
예.
미국 언론들은 이게 당시 그 뭐 헬기를 통해서 또 여러 기자들 통해서 앞다퉈서 이제 현장에 가서 산불 상황을 생생하게 안방으로 전달을 했었죠.
The fire swept down the valley with apocalyptic fury. Flames as high as skyscrapers.
네, 뭐 산불 현장의 그런 생생한 소리들이 이제
네.
저희도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그 경상북도 포항에서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그 한국 방송이 어떻게 전하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거리를 지나던 행인이 진동을 느끼자 황급히 도로 한가운데로 움직입니다.
외벽은 쏟아지고 그 안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요.
넘어지는 담장에 깔린 할머니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80대 노인은 떨어지는 텔레비전에 깔려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뭐 현장에서 지진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얘기 또 당국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생생히 전하는 역할이 바로 이게 언론의 독립적인 이제 역할 가운데 하나죠.
예.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뭐 사건 사고 현장에서 언론들이 현장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매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는 것이라 면 대부분을 이제 피하고 있는 거죠.
예.
2014년이었죠. 평양의 평촌 구역에서 그 아파트가 붕괴됐죠. 뭐 살림집 붕괴죠.
예.
그래서 피해 규모가 상당했고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뒤늦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평양의 그 중심가의 그 핵심 계층들이 사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네.
이미 평양시에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과를 안 했다가는 오히려 주민들, 그러니까 평양의 핵심군 중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사과를 했다는 게 이런 전문가들의 당시 분석이었습니다.
예.
북한의 이 정보 통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이를 자세히 이제 밝히고 있고요. 심지어는 평양에 살고 있는 지금도 살고 있는 모건 앨러스테어 영국 대사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지난 2016년에 북한의 그런 언론 통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었죠.
Regime seeks to restrict any access for the citizens of North Korea to information.
그러니까 그 북한 정부가 주민들로부터 자유롭게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권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의 이런 선전선동이 과거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과거와 달리 이제는 외부 정보가 많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자각하고 깨어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 뭐 여러 고위 탈북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이제 많은 주민들 특히 평양의 시민들이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알판이나 컴퓨터 뭐 막대기라고 하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한국이 못 산다 그런 말인지 믿는 사람이 없고요.
예.
한국이 왜 이렇게 저 잘 사나라고 의문을 오히려 품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과거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외부 정보 유입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do for next step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is to make
이런 외부 정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삶이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지 또 외국인들과 또 가까이 있는 한국인들과의 삶을 북한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한국 사람처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곳에 한 나라로 전락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라. 그래서 이런 정보의 휘발유를 확산해서 주민들이 불을 지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이런 외부 정보를 듣고 탈북을 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다시 북한의 정보입 활동을 하는 그 최성국 씨는 정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그 몰랐던 세상도 알려줬고 본인이 자기한테 어떤 힘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힘을 가르쳐준 정보가 된 겁니다. 재미를 넘어서 그 새로운 그 세계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훌륭한 교과서가 됐던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 외부에서는 북한의 현 이런 상황을 좀 우려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북한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북한 정부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최고인민회의 리경훈 법제부장이 과거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했던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죠.
공화국 헌법 제67조에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법의 보호 속에 자기 의사를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시하고 있으며 저장 및 문학예술 활동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런 주민들의 기본 권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외부 정보에 대해서 북한 정권은 늘 체제 전복을 위한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진실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진실을 알다 보니까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이제 키워지게 되고요. 우리가 옛날에 듣던 것과는 다르네. 예, 가령 6.25 한국전쟁 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시작된 것으로 우린 배웠는데 그게 아니네. 신천 박물관에 가서 미군이 그 북한인 양민을 학살하는 것들을 우린 배우면서 자랐는데 사실은 미군이 그때 신천을 그냥 지나쳐서 평양을 빨리 점령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쳤고 신천 그런 양민 학살은 한국의 공산 지지 세력과 자유를 지지하는 세력 간의 그런 민족 간의 아픈 그런 현실이었네. 이런 진실들을 알아가면서 스스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과거에 뭐 아랍의 봄처럼 여러 그 박해받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국민의 정부를 세웠듯이 북한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은 거죠.
예.
태영호 전 공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북한은 사실상 김 씨 가족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신정사회, 신을 모독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성모독, 최고전원 모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비난을 하지 못한다는 이제 지적들을 국제인권단체들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주민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엠네스티
예.
인터내셔널, 세계적인 국제인권단체죠. 이 단체가 과거에 이제 보고서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 주민들은 세계인권선언 19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이제 누릴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모든 수단을 통해서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또 이를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세계인권선언은 강조하고 있죠.
네. 자, 기자 수첩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죠. Electric Light Orchestra의 노래입니다. Midnight Blue.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자녀가 미식축구, 이 풋볼 특기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합니다. 미국 프로풋볼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는 미국 프로풋볼팀에 들어갈 것이다. 나의 부모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올여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박민호 군의 방벽에 걸린 11개의 문구는 모두 풋볼 선수로서의 각오와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 역사상 최고의 공격 라인맨이 될 것이다 라고 적은 박민호 군이 최근 미국 내 16개 대학에서 풋볼 선수 특기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호 군은 미국 프로풋볼 NFL 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민호 군은 학교 풋볼팀 훈련이 끝나면 매일 3시간에서 4시간씩 혼자 훈련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지난 7일 민호 군을 면접한 미시간주 헤일즈 대학교 풋볼 코치에게 큰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무게가 100kg인 역기를 벤치프레스, 즉 등을 대고 누워 역기를 드는 시범을 50초 만에 24회 실행한 겁니다. 이 장면을 민호군의 아버지 박명남 씨가 영상에 담았는데요. 영상은 100kg짜리 역기를 순식간에 들어올리는 민호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키 190cm에 체중은 130kg인 민호군은 벤치프레스의 경우 최고 192kg 무게를 들어올리고 역기를 어깨에 메고 일어서는 스쿼트는 235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라팔마의 존 F. 케네디 고등학교 풋볼팀에서 공격선과 수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호군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 play offensive line and defensive line. So offensive line is you protect the guy throwing the ball and running the ball.
쿼터백과 러닝백을 상대팀의 수비수로부터 보호하고 수비선에서는 상대팀의 쿼터백과 러닝백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몸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호군의 실력이 미국 대학교들의 눈에 들었고 민호군은 학비와 기숙사비는 물론 운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기로 한 헤일즈 대학교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호군은 학교 풋볼 코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서명한 날 심경에 대해 대학교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Happiness was, I guess, more so relief. Like I was happy, I got accepted, but I was also like, you know, relieved. You know, I don't have to pay for college, and you know, I don't have to stress my parents about that. They gave me the offer.
민호군은 학교 측이 학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학교가 찾고 있는 선수며. 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영입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즈 대학교는 1844년 설립된 학교로 전미 대학 체육협회 NCAA 디비전 2군에 속합니다. 민호군이 풋볼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뒤였는데요. 당시 풋볼 선수를 직업으로 삼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민호군이 풋볼 경기에 선수로 뛰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I mean, just like when you're playing the battles, you know, just like going out there and proving that like you're stronger than people, you know, fighting like every play.
민호군이 좋아하는 미국의 프로 풋볼 선수는 로스앤젤레스 램스 팀의 흑인 선수 아론 도날드인데요. 이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NFL 선수로서 뛰어나지 않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무거운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호군은 이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군은 달라스 카우보이 팀을 가장 좋아하고 이 팀 선수가 되고 싶지만 현재로선 NFL 선수만 되면 좋겠다는 심정인데요. 대학교에서 경영학 수업을 병행해 향후 사업가가 될 준비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서 ESPN 같은 스포츠 전문 방송에서도 일해보고 싶습니다. 민호군은 자신이 용기를 잃었을 때 아버지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늘 믿어주고 곁에 있어줬다면서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마음은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 이름만을 고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빠한테 고맙죠. 고맙고 잘해줘서 사랑하고. My name is unique, and it's also like the name that my father gave me. I mean that like means something to me. Like I'm not certain.
자신의 이름은 흔하지 않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며 아버지가 희망이라는 의미로 민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호군은 1999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 요리사 출신 탈북자인 아버지를 따라 3살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민호군의 아버지는 한국 국적자란 이유로 지난 15년간 망명 신청을 하며 노동 허가를 연장해 세 가족이 합법적인 신분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아들은 미국 학교에서 미국 스포츠를 하며 미국 사람으로 자랐다며 자신의 평생의 소원과 희망은 아들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택시기사, 북한 강사, 음식점 요리사 등을 거쳐온 박 씨는 2년 전 사고로 부상을 입은 뒤로는 건강 문제로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주고 있는 아들이 고맙다고 말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 왜 제가 벽에다가 영어를 못 써붙였더라고요. 영어를 못 써붙여가지고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번역해 보니까 담벽에다 못 써붙여가지고 부모한테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겠다 하는 그런 구두라고요. 영어를 써붙인 게 고맙더라고요.
박 씨는 아들 민호 군이 부모와 자신만을 위해 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도 자식이 있는데 그 애가 좀 큰 일을 해가지고 좀 모든 사람들한테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저 북한에서는 좋다 뭐 자식이 그렇다 그런 소리 안 들고 잘 좀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말고 돌도 말고 지금처럼만 잘 자라서 우리가 가졌던 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얘가 꼭 성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특히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뷰 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윤경 기자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벤 뷰렌 대통령이 취임했던 1837년, 미국은 경제 공황에 시달렸습니다.
외교에 있어 큰 문제 중 하나는 캐나다를 둘러싸고 영국과 벌어진 분규였습니다.
나이에가라 강 인근에서 캐나다군과 저항군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저항군을 도와 맞서 싸우다가 생포되는 미국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인주 지역에 있는 두 나라 국경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뒤부터 크고 작은 분규가 계속돼 왔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1부 마틴 벤 뷰런 대통령 시대.
벤 뷰런 대통령은 임기를 다해가던 때인 1840년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정책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휘그당은 벤 뷰런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비난하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휘그당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휘그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휘그당 지도자들은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과 같은 군사 지도자를 후보로 물색했습니다.
우리 휘그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쟁 영웅이었던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휘그당 후보로 앤드류 잭슨 같은 존재를 내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앤드류 잭슨 같은 존재라면 윌리엄 헨리 해리슨 장군이 어떻습니까? 해리슨 장군은 1811년 인디애나 통치령에서 인디언의 공격을 물리친 인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서부지방 사람들은 티피카노에서 벌어진 전투가 해리슨의 위대한 승리였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지난 183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비록 승리하진 못했지만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죠.
휘그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윌리엄 헨리 해리슨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존 테일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67살인 해리슨 후보를 나이 많은 여자를 뜻하는 올드레이리 혹은 노인네라는 의미로 그래니 해리슨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요즘 민주당 쪽 신문은 휘그당의 해리슨 후보를 비난하느라 바쁘더군요. 해리슨 후보가 나이 많은 걸 비하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늙은 노인네는 결코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라면서 해리슨이 진짜 행복을 느낄 때는 1년에 $2,000인 연금과 술 한 통 그리고 통나무집뿐일 거라고 비꼬더군요.
휘그당은 민주당의 비난을 반대로 역이용했습니다.
술과 통나무집이라. 하하, 맞습니다. 민주당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휘그당은 술과 통나무집의 정당입니다. 해리슨 후보를 비꼬는 민주당의 비난이 우리 휘그당에는 오히려 약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휘그당은 민주당의 비난을 반대로 이용해서 은행가와 기업가의 당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고 노동자와 농민들의 당으로 내세우는 데 이용했습니다. 휘그당은 버지니아의 귀족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후보를 평범한 소시민으로 만드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해리슨 후보의 저택을 통나무 집으로 바꾸고 해리슨 후보가 쓰고 있는 저 비단 모자도 농부들이 짠 모자로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공공장소에서 대중 앞에서 하는 연설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 그렇지. 글 쓰는 것도 가능하면 줄이는데. 아니, 줄일 게 아니라 앞으로 해리슨 후보의 모든 글은 아예 정치 보좌관들이 다 쓰도록 하시죠.
휘그당에서 해리슨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동안 민주당은 벤 뷰렌 대통령의 재선을 추진했습니다. 1840년 5월 볼티모어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마틴 벤 뷰렌은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휘그당과 민주당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칠었던 선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선거에서 두 정당은 자신들이 일반 서민들의 친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술과 통나무집 작전이 국민들에게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통나무집을 세우고 사과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수천 명씩 모이는 대규모 야외 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악대도 동원하고 해리슨 후보의 사진을 들고 시가 행진을 벌이고 또 선거운동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노래는 해리슨 후보가 인디언과 용감하게 싸웠던 점을 특히 강조하고 해리슨 후보는 서민들의 어렵고 단순한 삶을 사랑한다는 찬양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휘그당은 중상모략과 인신공격을 이용한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정책이 아닌 과장된 이미지가 휘그당의 선거 전술이었습니다.
해리슨 후보의 서민 이미지를 만드는 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벤 뷰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왕처럼 생활한다는 비난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펜실베니아 출신 하원 의원이 백악관이 궁전으로 변했고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며 금과 은으로 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고 격렬히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카페트는 발이 묻힐 만큼 두툼하고 벤 뷰렌은 비단 옷을 입으며 꽃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린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더군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런 연설을 더 활용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휘그당의 여론 만들기에 지지 않고 민주당 역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통나무집과 궁전의 싸움, 사과주와 샴페인의 싸움으로 미국은 온통 들끓었고 이런 선거전은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휘그당의 해리슨 후보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생긴 개인 부채는 갚지도 않고 백인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메인주를 기점으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총 투표수에서는 양측이 비슷한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해리슨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